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그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설립 16전을 지나고 오늘 다시 한 번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마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로 모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초점과 삶의 방향이 오직 주의 말씀에 기대어 있을 수 있도록 말씀과 우리의 삶과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이 말씀에 잘 집중하여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세우는 근거와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느 때처럼 연속 강의 설교를 하려고 했다가 지난주일로 저희 교회가 교회 설립 16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16주년을 맞이한 시기에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해서 오늘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일에는 장모상에 대해서 제가 참여하지를 못했지만 지난주일 오후에 과업으로서의 개혁신학과 신앙이라고 하는 제아의 특강을 들었습니다. 특강에서 강조된 바대로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16세기 개혁교회의 정형화된 틀을 똑같이 답습하고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주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구호를 제창한다고 해서 개혁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정론과도 같은 특정한 교리를 강조한다고 해서 개혁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개혁교회는 역사적 결과물로 남아있는 것을 단순히 취하거나 고백서나 특정 교리를 중시한다고 해서 개혁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 토타 스크립투라,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일상의 삶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근간과 틀로 삼는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개혁교회는 어떤 교회라 그랬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개혁하는 교회가 개혁교회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지난주일에 들었습니다. 개혁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이 말을 바꾸면 어떤 말이 됩니까? 이 말을 바꾸면 현실에 안주하거나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일하게 교회를 이루는 것은 개혁교회와 개혁교회에 속한 신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될까요? 교회가 왜 항상 개혁되어져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자기 자리, 자기 기득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혜 이런 것들을 늘 앞세웁니다. 회의를 했다가 자기 생각이 관철되지 못할 때 상처를 받는 것은 항상 자기를 앞세우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런 이들이 없느냐?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런 분들은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택자도 있지만 불택자도 섞여 있습니다. 설사 우리 현상교회 교인들 모든 구성원들이 다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성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그래서 전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상태에 아직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진다 할지라도 개혁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개혁되는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 항상 말씀과 성료로 개혁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는 항상 늘 회개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강사 목사님 말씀했지요? 제가 새가 성경부할 때 항상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두 번째로 교회가 말씀과 성료로 개혁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일 수 없고 지상교회 모든 교회는 다 건축 중에 있는 현재 진행형 가운데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현재 진행형 수동태 동사를 사용해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지상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진행형 상태 가운데 있는 공사 중에 있는 교회라 그런 말이죠. 아마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개혁교회는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늘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아마도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 이처럼 현재 진행형 동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착안해서 그런 문구를 만들어냈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완성되지 못한 건물 안에서는 끊임없이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주님 오시기 전까지 지상교회는 끊임없이 건축 중에 있게 되고 끊임없이 교회는 세워지는 과정 안에 있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는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은 많으나 실제적인 개혁을 이루는 사람은 별로 없고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교회는 많으나 그러나 무늬만의 개혁교회이지 실제적 개혁교회의 틀을 이루는 교회는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개혁을 외치기는 쉬워요. 개혁신학 말하기는 좋습니다. 사변적 논리로 또 이런저런 신학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지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이 회개하는 신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가 되는 이런 일들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착안해서 어떻게 하면 개혁교회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저희 그 현상교회를 개척할 때 2000년이었죠. 그때만 해도 개혁교회라는 말은 거의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이 지나가면서 개혁주의 신학 또 개혁주의 서적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소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개혁신학 또 개혁주의 그 다음에 개혁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17세기 개혁파 신학자들의 글들도 많이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개혁교회 틀을 따라 교회를 이루고 하자는 목회자들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교회 전통을 공부해서 그 전통을 따라서 교회를 이루는 교회들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간다라는 인상을 주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는 개혁신학과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그런 체계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시도는 일어나는 데 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교회를 이루는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신학과 지식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왜 이런 체계와 틀을 갖지 못하느냐 타박은 하지만 그러나 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무늬만의 개혁교회는 있으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혁교회를 찾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월이 써보낸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말씀의 본문 첫 번째 말씀인 9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을 가리켜 다른 말로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밭이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구약 이스라엘을 포도밭으로 묘사하는 구약 성경을 의식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 성장의 중요한 조건들인 햇빛과 비가 주어지지 아니하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김을 매는 수고를 아무리 해도 곡식이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사역자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도 하나님의 은혜 보살핌을 받지 아니하면 교회로서 존재할 수도 없고 자라날 수도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그 수고의 결실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터와 같은 곳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에 의해서 뿌리는 씨가 자라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밭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라는 그림원으로 표현하고 난 다음 곧 이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하는 그림원으로 다시 교회를 표현했습니다. 우리말은 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빌딩이에요. 건축물을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교회를 눈으로 보이는 건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사실은 어디에서 나타나지요? 16절에서 나타나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건축한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라고 불리우는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었고, 이들을 의식하고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앞에서는, 오늘 본문 앞에서는 밭을 의식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죠. 그죠? 씨를 뿌리고 물 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이후로는 이 하나님의 집, 건물을 의식한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건물, 빌딩이라고 표현했는가? 그것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비유요 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남긴 각종 물질적인 흔적과 그 물질의 성격, 또 이것들과의 관계를 밝혀서 지나간 고대 사회의 문화, 정치, 경제, 미술 등등의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을 가리켜 흔히 고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적 흔적은 뭐 그릇도 될 수 있겠고 토기도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물질적 흔적은 다름 아니라 건축물이에요. 왕궁이나 혹은 집과 같은 건축물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와 인간의 모든 능력이 다 결집되어 있는 그런 물질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건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바로 이 건축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학 공부 많이 했죠. 그렇죠?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도르트 신조,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많이 배웠습니다. 또 성경 각권들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일 특강 제목이 뭐였습니까? 과업으로서의 개혁신학과 신앙이죠. 이 말, 이 제목에 어떤 성격이 담겨 있습니까? 신학함, 신앙함은 우리의 일상적 삶과 교회를 세우는 그런 숙제로 결과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학과 신앙을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자신이 날마다 회개하고 내 자신이 날마다 개혁되고 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다면 개혁신학과 개혁신앙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과부로서의 개혁신학과 신앙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될 장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이 개혁신학과 신앙이 투영되어져야 돼요. 반영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제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를 이루는 이 모든 삶의 근거와 원리가 바로 이 개혁신학과 신앙에 기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건물을 세우려면 제일 무엇이 필요합니까? 건물을 세울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지요. 터를 사야 됩니다. 터를 사고 기초를 파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는 터와 기초는 무엇입니까? 본문 11절에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다른 터는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말씀한 내용과는 상치되어 보여요. 여기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가 터라 그랬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지금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시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와 선지자, 이두 직분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선지자가 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아니죠. 엘리사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누가 기록했지요? 바룩이 기록했습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고 많은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고 사도는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을 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터라는 이 말씀과 사실은 동일한 말씀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닦아둔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라는 말씀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언뜻 보면 내가 닦아둔 터 외에 다른 터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만 옳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기만 높이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신의 사도적 위치, 사도로서의 독특한 위치를 의식하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은 교회가 무엇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까? 사도와 선지자라는 사람 위에 서 있다는 것이 아니고 사도와 선지자들이 가르친 그들이 목격하고 그들이 증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 위에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서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들이 받은 계시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마태복음 16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했죠. 거기서 말하는 이 반석은 뭘 가리킵니까? 보통 신앙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지, 그죠? 예, 맞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나 사도적 가르침, 그 다음에 그 사도 자체가 완전히 배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로마 카톨릭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1대 교황은 베드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놀래가지고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과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무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사도와 선지자들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입니까? 곧바로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3일 만에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주여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서는 그 베드로를 가리킨가요? 그 베드로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지요?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베드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경고함에 흔들리지 않는 그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닦아둔 터 위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은 자기를 높이는 말씀이 아니고 사도가 전한 예수로서 외에 다른 그리스도는 있을 수 없다. 다른 그리스도는 전할 수 없다. 바로 사도들이 전한 그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루는 터전이요 근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죠. 아, 그러면 사도들이 전하는 말은 다 옳은 말이냐? 어떤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단 기준이 사도들이 말했느냐, 말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이냐? 라는 질문을 할수 있겠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가 전했다고 해서 모든 말씀이 다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써 보냈습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전해준 복음이 있다는 사실, 이미 전한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죠? 시간적 의미로서의 앞서 있는 복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객관적 실체로서 타협할 수 없는 독특한 의미로서의 어떤 복음의 내용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 망령이 들었든지 아니면 뭐 치매가 걸려가지고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사도가 말했기 때문에 복음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해요. 사도의 본래 전했던 바로 그 어떤 내용, 우리는 그걸 가리켜 교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 복음의 총체적인 객관적 실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한 자가 사도랄지라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 위에 기초하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이런 객관적 실체로서의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고 만약에 교회가 이런 객관적 실체 위에 교회가 서 있지 못하고 성도들이 이런 복음을 듣지 않고 이런 복음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내가 닦아놓은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내가 한 것만 옳다 이 말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객관적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객관적 복음의 내용으로 남겨놓은 성경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일에 목회자는 수종들 뿐이죠. 다른 어떤 일로 부름받은 존재가 목회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닦은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아서는 안 되는 말을 무슨 사도 바울이 터세를 하는 것처럼 아니면 혼자 자신이 교회를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말처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런 객관적 실체로서의 복음의 내용에 근접하고 있는가, 이런 복음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흔히 내가 복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소위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이 뭐지요? 자신이 그냥 전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이 내가 복음이에요. 누가 복음 말고. 많은 성도들이 어줍지 않은 자기 생각, 자신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내용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의 객관적인 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이 그렇게 복음을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런 모든 객관적 복음의 내용을 잘 받아들여서 이 통합적인 이해를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고 개혁신학과 신앙을 견제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개혁신앙을 따라가는가? 왜 우리가 개혁신학을 추구하는가? 그 이유는 객관적 복음이 가장 순수하게 전해지는 수단과 통로라고 믿기 때문이지요. 어느 한순간도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도적 복음에 근접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이런 신학의 내용을 갖고 있는 신학이 바로 개혁신학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개혁신학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모토와 근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사도적 복음이 선포되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또 이런 가르침이 선포되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흔히 메가처치라고 부르는 대형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대형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목회자의 탁월한 그 설교 위에 그 설교의 영향 때문에 그 교회가 커진 경우들이 많지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약점이 뭡니까? 그 교회 목회자가 다른 교회로 옮겨간든지 아니면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지요? 교회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근간과 기초가 뭐였다는 거지요? 사도적 복음 자체가 아니라 그 목회자의 영향력이기는 그 설교였다는 것이지요. 물론 목사의 설교나 혹은 성경 지식 혹은 행정, 수완, 열심 이런 것들이 교회 성장의 수단과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토대와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의 훌륭한 신앙인격도 교회 기초와 토대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즉 죄인을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복음 위에서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참 교회인가 교회가 아닌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가능하진 않지만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만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빼버릴 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도적 복음의 내용이 남아있지 않으면 교회도 하나도, 교인들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교회가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걸 빼버린데도 여전히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가고 있다. 그것은 참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렇지요? 성경이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라 그랬잖아요. 건축물에서 모퉁이 돌을 빼버리면 그 건축물이 다 무너지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빼버리는데 교회가 여전히 건강해 서 있고 남존대 여존대가 막 굴러가고 막 교제한다. 그것은 비정상적인 교회예요. 그것은 커뮤니티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매우 주의해야 되는데 오늘 9절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소유, 다른 사람이 맡겨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주의 있게 취급하지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밭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신중하고 주의 깊게 다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망칩니까? 교회는 열심 있는 사람이 망칩니다. 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망쳐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따라서 교회를 만들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보다 자기가 원했고 자기가 생각했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내 밭이요, 내 건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특별히 교회를 나름대로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매우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 터와 기초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10절부터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구체적인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지혜로운 건축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건축물은 좋은 건축 설계사와 건축 시공자에 의해서 탄생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얼마나 지혜로우냐,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교회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들은 바로 사도들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누차에 걸쳐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15장 15절, 갈라디아서 2장 9절, 에베소서 3장 2절 등등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바울은 포행자요, 핍박자였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원수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가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자가 내가 이전에 어떤 자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이런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손을 대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망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 사역자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곳곳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리고 디모데서 1장 13절 이하에서도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지만 도리어 궁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엇이냐? 교만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에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뭐 좀 이렇게 된 줄 알고 뭐 이제는 상당한 어떤 지위에 있고 내가 상당히 영향을 가발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된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근데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지만 오늘날 현대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오늘날 현대교회는 다름 아니라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같은 직분자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물론 회중들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담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교회를 세운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들은 교회 직원이에요. 여러분들 건물의 형태와 구조와 틀을 누가 결정합니까? 하루 일당만 임무가 결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건축 설계사가 결정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근본적 틀과 구조를 누가 결정하지요? 성도들이 하자 그러면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죠. 직분자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먼저입니까? 직분이 먼저입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가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교회가 있고 난 다음에라야 직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도 가능해요. 직분이 있어야 교회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직원이 있어야 교회라고 말합니다. 직분이 무엇입니까?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지상교회에게 주신 선물이죠. 이 사실을 어디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1절에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께서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지상교회에다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직원, 즉 직분자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의 고함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시면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져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사도들의 손이 모자라니까 일꾼을 세워서 그들을 구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적인 발전의 상황에서 바라보면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집사가 세워진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직분은 교회 자체적인 필요 때문에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논리하고는 달라요. 실제로 직분은 교회의 필요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송한 직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예요. 이 사실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사도라는 직함이 뜻하는 의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사도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은 보내신 자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직분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면 보내신 자가 누구지요? 교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을 읽어보시면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제단 숯불로 자신의 입술을 지지는 일들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경험들을 하게 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반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직분자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해서는 안 돼요. 장로님들이 회중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었지만, 그러나 장로님은 회중의 뜻을 대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장로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존재예요.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뽑았으니까 우리의 어떤 욕구와 우리의 어떤 소원을 이루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성경을 모르셔서 그래요. 이런 사실을 아는 직분자는 자기 뜻을 이루는 일에 힘쓰지 않고, 설사 자기 뜻이 꺾였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면 내 뜻이 꺾인 것을 기뻐해요.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절대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뜻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망가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의 교회가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사실을 의식하는 직분자는 항상 무엇에 힘쓰게 되는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힘쓰게 되고 주의 뜻에 신실한 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충성은 단순히 열심만 내는 게 아니라 충성은 주의 뜻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하라는 일에 열심을 냈다고 해서 충성스러운 종이라 하는 평가를 들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직분자들이 모여진 교회가 뭐가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교회 터와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우는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예수로서의 터 위에 세우는 집에 비유하면서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오늘날 건축할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건축물이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흙으로 집을 지으면 흙집이 되지요. 돌로 집을 지으면 돌집이 됩니다. 콘크리트로 집을 지으면 콘크리트 집이 돼요. 재료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이죠. 만약에 불연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불연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혹시 비상시에 화재가 났을 때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가 매우 중요해요. 좋고 강한 재료를 사용하면 오랜 세월을 견딜 수 있고 지진이나 토네이도와 같은 자연재해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재료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크게 두 가지 재료를 언급했지요. 금, 은, 보석, 그 다음에 나무, 풀, 집. 그래서 나누면 뭐 몇 가지 되지만 나누면 딱 두 가지예요. 불을 태웠을 때 불이 태워져도 남아있는 재료, 그 다음에 불을 사용하면 다 타버린 재료, 나무, 풀, 집은 다 타버리죠. 금은 보석은 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전은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구약 성전은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지었습니다. 보석으로 지었어요. 그죠? 금으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영적인 신령함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무, 집, 풀 혹은 금은 보석도 비유적으로 이해하셔야 되겠죠. 결국은 나무, 풀, 집 그리고 금은 보석은 무엇을 나타내는 비유냐? 바울은 이를 통해서 교회를 짓는 건축자가 세상에 속된 것, 세상의 지혜, 세상의 관행 이런 것들을 따라서 교회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교회를 또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영원히 그 가치를 잃지 않는 신령한 것으로 교회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비유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예외 없이 이 두 가지 재료로 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지어지느냐,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로 지어지느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상교회는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요? 안타깝지만 교회가 어떤 재료로 지어졌는지의 여부는 지금 당장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언제 확인할 수 있죠? 그 재료는 불로 한번 불살라 봐야 그 재료가 뭔지, 그 재료가, 재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마지막 날이 되어져 봐야 그 교회가 무엇으로 지어졌는지, 그 신자가 무엇을 근거로 신앙생활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공적이라고 하니까 무슨 업적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수고, 자신이 이룬 작품, 자신의 작업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떤 작업을 했는가, 내가 어떤 수고를 했는가의 여부는 마지막 날 드러난다. 그런 말이죠. 마지막 날이 되어야 내가 무엇을 재료로 교회를 지었는지의 여부가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으로 재료를 삼아서, 죄송합니다. 금으로 재료를 삼아서 교회를 지었다면 마지막 날 금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죠. 근데 만약에 풀과 짚으로 교회를 지었다면 풀과 짚으로 지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말씀 사역자나 장로와 집사와 같은 교회 직원들의 사역의 질도 마지막 때 최후 심판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역할을 올바르고 신실하게 감당했는가? 정말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감당했는가? 그 여부가 마지막 날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거짓되게 불성실하게 매우 비효과적으로 사야겠는가 하는 여부도 마지막 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불은 그 작품성을 시험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불을 통과해봐야 아는 것이죠.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봐야 마지막 심판 때 그때 되어봐야 우리가 이루어왔던 그 내용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로 검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것 자체가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수고하고 작업했는데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그냥 다 날아가 버렸으면 그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되고 저주가 되는 거죠. 사실이 이러하다면 말씀사역지를 비롯한 교회 직원들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종말론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지금 당장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세상에도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알고 미리 어떤 결정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10년, 20년 후에 적어도 일어날 일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내려야 될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 아니겠어요? 하물며 교회 안의 직원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서가느냐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에 필요 적절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따라서 지금 당장 일시적 유익을 주는 일에 수종들어서는 안 되고 영원한 의미를 줄 수 있는 일에 수종드셔야 됩니다. 물론 뭐 공사가 형편없게 진행되었다고 해서 그 건물을 건축한 건축자의 구원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 공적, 그 작품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고 말씀했던 것은 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라는 말은 바울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고 아모스 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내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두었다가는 그냥 다 불살라져 버릴 그런 상 가운데서 구원해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 표현을 차용한 거예요. 스가랴서 3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사역을 잘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어떻게 된다는 말이죠? 자기도 구원 얻고 많은 사람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데 제대로 교회를 잘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회중들은 다 구원 못 받고 자기 한 사람은 기껏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직원이 얼마나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함부로 선생되지 말라는 사도 야고보의 교훈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자 된다고 하면 저는 우선 하지 마라 그래요. 당신 안 해도 할 사람이 많으니까 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도 할 사람은 나중에 다시 하겠다고 와요. 그런데 한번 하지 마라 그랬는데 안 온 사람은 그 사람 안 했어야 될 사람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리소의 대속의 죽음에 근거하여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우리가 예수리소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도 가르쳤지만 어떤 것도 가르쳤지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 때에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함께 가르쳤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나가다 보면 반드시 이런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과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사실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반드시 제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라고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후 심판 때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대로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라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는 무엇을 받게 되지요?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하고 행한대로 이 보응하는 것을 상호 조화시키기가 매우 어렵죠. 힘듭니다. 그래서 상급론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견들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아이디어로 이것을 조화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한 군데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한 군데 우리가 행한대로 상 준다 그랬다가 하니까 도대체 뭐 어디에 춤을 춰야 되느냐. 그래서 상급론으로 완전히 치우친 사람이 있고 상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여기에 너무 치우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한테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의에 대하여 보상하고 불의에 대하여 벌을 주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도덕이 있을 수 없고 죄라고 하는 개념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행한 대로 갚겠다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보상도 보응도 있는 것이고 불의와 의의 개념도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에 의한 심판의 가르침과 은혜로만 구원받는 원칙은 완전히 조화를 이룹니다. 물론 우리 이성 안에서는 완전히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그런 한계가 우리 안에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부조화,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행위에 의한 심판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로 하여금 채운 심판에 대해서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나 혹은 공로를 쌓아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은 적어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행위에 대해서 봉할 것이라는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지요? 믿음의 순종을 성실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가르침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본문 3장 16절 17절 말씀이 이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기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번역해야 될 말은 더럽히면이라는 말인데요. 더럽히면이라는 말은 본래 파괴하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이렇게 바꾸면 이런 말씀이 되죠. 만일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바로 그 성전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데 성전이 곧 누구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파괴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파괴한다 그 말이죠. 이것을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파괴하면 말씀과 성료로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너도 허물겠다. 내가 너도 파괴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주의 깊은 자세와 태도가 요구되는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다지 훌륭한 사역을 물론 하지 못했다고 하면 뭐 자기 한 사람은 구원받는데 어려움은 없겠지만 제대로 사역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성전을 파괴하는 그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한테 엄중한 경고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면 어떤 일을 행하는 셈이 되죠? 거룩한 성전인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허무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신자들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거룩해진 우리 몸과 영혼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요구와 한 사람의 요청에 무겁게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개혁교회입니다. 그렇죠? 무슨 뭐 개혁신학을 막 정확하게 설명하고 중요해요, 물론. 저희 교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내용 필요 없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고 배워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갖추지 못하고 교회를 신중하게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건물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루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주의 깊은 자세가 요구되는지를 모르고 함부로 자신의 목회 철학, 자신의 무슨 비전,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이런 걸 제시하면서 그 일에 수종들도록 만드는 이런 형태로서의 교회를 이루는 방식은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지. 1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이 말씀을 근간과 기초로 삼아서 우리 개인의 구원을 이루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불의 공유로 시험당할 때 불타 없어져 버린 교회가 아니라 불의 공유로 시험당해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는 금과 은과 보소로 주님 앞에 우뚝 서게 되는 그런 현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가 사도가 전한 사도적 복음, 그 객관적 실체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교회일 수 없고 지혜로운 건축자들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재료를 따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잘 배웠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의 개인의 구원을 이루는 일과 구원을 이루는 일과 가정을 이루는 일, 교회를 세워가는 이 귀한 일의 지침으로 잘 사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소원과 빛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천국의 모형이 이 땅 가운데 실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